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위해서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과 함께 해주시고 또 듣는 성도들과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 저희 마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대표로 12절 를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장 12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에게 이것이 곧 내가 너를 보낸 증표가 되리라. 아멘.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망갈 수밖에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불킥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불킥. 이제는 이게 신조어도 아닙니다, 사실. 내가 정말 그때 왜 그 말을 했지? 내가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지? 아, 하필 내가 왜 그때 거기 서 있었나? 등등. 낮에 뭔가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 정말 식은땀이 나는 상황을 겪었을 때 그 장면이 쉽게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때 밤에 자려고 누우면 더 생각이 납니다. 그 순간 그런 당황스러운 생각이 났었을 때 덮고 있던 이불을 냅다 걷어차면서 아이 내가 왜 그랬지 하는 거를 이불킥이라고 합니다. 사실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자신이 실수하거나 잘못하여 벌어진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하여서 만약 내가 어떤 극심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구석에 몰렸을 때도 또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그 상황을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사람들은 저를 포함하여 정말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고 또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학을 제가 두 번이나 떨어지고 가고 싶은 것도 못하고 못 가고 완전히 인생에서 20살 나이에 인생이 패배한 것으로 느껴졌었을 때 그것이 당했을 때 앞길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실제로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사실 그런 상황은 그 상황은 제 인생에 있어서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듯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의 큰 실패가 그럴 수도 있고 가정의 파탄이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고 변변치 않은 나의 모습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을 때 그럴 때도 도망치고 싶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경우에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현실을 떠나 어디론가 가고 싶습니다.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도망치자라는 내용의 노래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 댓글을 우연히 읽게 됐었는데 많은 댓글 중에서 정말 인생에서 지금 도망치고 싶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그렇게 사람들은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있고 생각보다 자주 이 삶이 언제 끝나나 하고 그 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또한 많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한 정치인이 목숨을 끊었고 많은 방송인이 또한 그랬음을 그들이 공인이니까 저희는 또 더 잘 알게 되죠. 보게 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그럴 때 정말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은 인생을 표현하면서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었나 봐요. 인생은 마치 세상에 내동댕이 쳐버린 것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 철학자는. 저는 그 표현을 들으면서 참으로 그 표현이 소위 너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충분히 힘든 삶, 그것을 그렇게도 까뒤집어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조차 들게 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세상의 삶은 녹록치 않습니다. 언제나 삶은 우리를 누르고 구석에 몰기도 합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그렇게도 쫓지만 우리의 인생은 편안함보다는 불안함을 우리에게 안겨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뭔가 내팽개쳐버린 그런 느낌,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곳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상황,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일 때가 참으로 많음을 느낍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집트의 왕가로 입양되어서 자라고 이제 성장하였을 때 그때도 계속해서 그의 민족인 이스라엘과 지배자였던 이집트인 사이에서 갈등이 계속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참 영화로 나와도 재미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영화화 되기도 했었고요. 하여튼 2장 후반부를 보면 모세가 장성하여서 유대인들 있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어떤 이집트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봅니다. 이때 모세가 주위를 살피고 아무도 없음을 보고 그 유대인을 쳤었던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춥니다. 모세는 분명히 자신의 동족을 못 살게 구는 이집트인을 보고 분개했었던 것 같죠. 다음날 밖으로 나갔을 때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그 사이에 끼어들어 정말 이해 못하는 얼굴로 그 싸우고 있는 히브리 두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아래에 있는 것도 억울한 그런 상황인데 동족끼리 싸우는 것이 그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때린 사람에게 왜 동료를 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냐? 왜 간섭이냐?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이려 하냐? 하고 묻습니다.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집트인을 죽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일이 모든 사람에게 이미 알려진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이집트 왕이 또 모세를 잡으려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억압받는 그의 민족이 안쓰러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보고 모세는 이집트인을 죽인 것이죠. 그런데 이집트인 입장에서 보면 맡은 바 임무를 하고 있던 그 이집트인을 죽였기에 게다가 노예로 일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는 사람을 죽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도왔음에도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는 살인을 하면서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살인을 저지른 자신을 생각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모세가 선택한 것은 도망이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그래서 도망가게 되죠. 최종적으로 그렇게 도망을 갔던 모세, 도망은 그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최후의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집트인을 죽인 그날 밤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누군가 본 사람은 없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성질을 조금만 죽이지. 아, 그랬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아무도 못 봤을 거야. 등등 어쩌면 뜬 눈으로 그날 밤을 지샜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음날 자신이 이집트인을 죽인 것에 대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알고 도망쳤을 때, 그리고 도망치면서, 그리고 도망친 그 첫날 밤, 그는 자신에게 지금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잠을 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집트인을 죽인 그 날을 생각하면 아마 어쩌면 후회가 막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소위 오지랖이 넓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후회하고 또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냥 한번 참지. 뭐하러 끼어들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단 말인가. 아이고, 내 인생.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미디안으로 도망친 모세는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아이도 낳고 그는 원래 그의 삶에서 떨어져 그의 민족으로부터도 그리고 그가 자라온 이집트로부터도 떨어져 지내게 됩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한 모세, 그리고 그의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 부릅니다. 게르솜은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의미로 그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모세의 속마음을 너무도 잘 알 수 있는 이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모두로부터 도망치고 낯선 땅에서 살고 있는 자신을 한탄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40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을 보이시며 모세에게 음성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라는 임무를 모세에게 주십니다. 모세는 하지만 자신의 능력 없음을, 말재주가 없음을,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변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못하겠다 말이죠.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도망치고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지만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임무를 그 뒤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정말 도망치고 싶은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싫어서 벅차서 해결할 수가 없어서 믿음이고 무엇이건 간에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서 사람들을 보는 눈이 무서워서 등등 우리는 우리의 현지의 삶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는 오늘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모세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누구라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모세를 다루셨고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을 다루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도망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도망치고 싶으면 하나님 자신에게로 와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숨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14절을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나의 방패시오니 내가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보면 쉽게 hiding place, 숨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많은 곳에서 또한 피난처이신 주님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와 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도 도망쳤고 베드로도 도망쳤고 요나도 도망쳤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상황에서 도망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그들의 도망을 눈 감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도망이 옳아서가 아니라 도망 후에 도리어 믿음이 자라서 돌아올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도망 속에서 완전한 회피가 아니라 그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그리고 준비를 기대하고 계셨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모세가 도망친 후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모세의 뒷이야기를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면 모세가 정확히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9절을 보면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여 나그네가 되고 거기서 두 아들을 낳았다고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40년이 지난 뒤에 주의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80세가 된 모세.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볼 생각을 한 뒤에 40년 전에 그렇게 한 다음에 40년 동안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하여 자기 형제들을 건지려 하심을 그들이 깨달을 줄 알고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분명히 주님의 뜻을 모세는 40살 되었을 때 알았고 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곧 알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감당은 못할 상황에 처해진 모세는 도망을 치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주님은 이 상황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낸다는 주님의 계획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셨습니까? 니느웨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었던 요나는 나중에 다시 돌아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세 번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그를 도망치게 만든 상황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아가십니다. 주님은 사실 도망친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먼저 찾아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뢰는 것도 모자라겠지만 도리어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그 유명한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2절에서 6절 그리고 1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자기 얼굴을 숨기니라 1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로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아멘. 주님은 그렇게 모세를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주님의 명령과 영적인 부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40년 전 갖고 있었던 모세의 마음을 그렇게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심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망쳤다면 감당이 안 되니 도망쳤을 것입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 지금의 상황을 이겨낼 수 없으니 도망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자신의 현재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난 도저히 할 수 없다. 모세도 그리했습니다. 3장 11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파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이까 하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에게 이것이 곧 내가 너를 보낸 증표가 되리라. 아멘. 12절 이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 것인지에 대해서 모세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시면 그냥 손가락 한번 움직이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나오시면 그만 아닙니까? 근데 굳이 정말 굳이 능력 없다는 모세를 세워가며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어렵게 막 기적을 막 보여주시면서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 없는 쓸데없는 수고를 하시는 것이죠. 야, 내가 이거 보여줄게. 내가 이거 너 도와줄게. 그러면서까지 도와주십니다. 참 이상하죠. 전 그게 되게 이상했습니다.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가르치고 훈련하는데 정말 힘이 듭니다. 저도 얼마 전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가르치는데 저도 일을 가르치다 보면 아유 이거 내가 하고 말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르치죠. 왜 가르칩니까? 시간을 들여서 기다리면서 그 신입사원이 일을 하게끔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렇게 일을 하실 때 내 수고가 더 들어가는데 궁극적으로 누구를 세우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에 기적으로 일을 해버리면 사람들은 경외로움 속에 두려움에 무릎 꿇고 주님께 엎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모세를 세워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은 누구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사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을 향한 사랑의 배려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손을 궁극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오래 참음의 배려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주님 안에서 서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여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게끔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서게끔 주님께서 도우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쳤던 여러분이 다시 주님의 부르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고 돌아온다면 그 승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또한 세워주는 역할임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섯 번째, 자신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낸다면 그 승리로 인해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망쳤던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회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고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풍성해질 때 그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즉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를 통해 일으켜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정한 회개는 생명을 얻음을 여러 번 느꼈다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주님이 받으셨다고 느껴지는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주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곧이어 갖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가졌었습니다. 이러한 일련 과정을 통해서 저는 회개를 통해 주님은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구하시는구나 라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시고 사도 베드로는 곧 도망치게 됩니다. 물고기를 잡는다는 핑계로 도망가 버린 베드로. 그를 주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다시 그렇게 찾아가셔서 부르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분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가 정말 다시 한번 주님께로 회개하여 마음을 돌려 돌아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도망치며 세 번을 부인한 것을 되새기시듯 세 번의 부정을 용서하시듯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세 번을 물으십니다.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그가 돌아왔을 때 그가 하는 일은 그의 생명이 더 풍성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또한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람을 낳는 진정한 어부가 되는 것이었죠. 우리가 도망쳤지만 주님께 돌아올 때 이렇게 베드로 사도의 임무처럼 베드로처럼 거창한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도망쳤다가 주님께 돌이켜 돌아오게 될 때 여러분 자신 한 명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돌아옴은 많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여인이 한적한 곳에서 밤에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차 뒤에 바짝 쫓아오는 트럭을 백미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있길래 속도를 올립니다. 그랬더니 그 트럭도 뒤에서 속도를 높여 더 바짝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경주를 하듯이 운전을 하며 그녀는 너무도 겁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그는 불이 켜져 있는 서비스 스테이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그곳으로 들어가 급정거를 하며 소리를 지며 차 안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트럭도 그 차 뒤에서 바로 정차를 하고 트럭 운전자가 차에서 뛰어나와 그녀의 차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차의 뒷문을 열었어요. 그녀 차 뒷좌석에는 한 남자가 웅크리고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경찰이 쫓고 있었던 강간범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운전하면서 높은 곳에서 그 운전자의 뒤쪽에 숨어있는 어떤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 여자를 쫓아가 계속 경고를 줬었던 것이죠. 근데 그 여자는 그것도 모른 채 계속 그 트럭을 향해서 반대로 도망갔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생명을 구해 주시려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칩니까? 세상은 우리를 도망치게 하고 싶게 만듭니다. 삶은 버겁고 짐은 무겁고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아픔 보이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는 열 번도 넘게 외칩니다. 도망가자 하고 말이죠. 사람은 영적으로든 아니면 실제로든 삶에서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를 더욱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위대한 주님의 생명을 통해서 말입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 도망가지 않으면 제일 좋죠. 주님께로 도망가면 제일 좋죠. 하지만 도망쳤더라도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도망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이시죠. 자, 오늘 각자 피아노 반주에 맞춰 오늘 말씀에 반응하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한 기도와 더불어 오늘 제가 보내드린 기도 제목들을 또한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